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 장관들은 북한에 대해 완벽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또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들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들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몇몇 장관들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는 문안도 담았습니다. ARF는 아시아 지역의 정치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1994년 결성됐으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이란에서 물가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이란 당국의 공권력 사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우리는 비무장 시민에 대한 이란 정권의 공권력 사용을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 정권의 부정부패와 억압에 대한 이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한다며 이란 당국에게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란 현지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임박하면서 각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입수된 비디오에 따르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수십 명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다른 시위대는 이란인이여 요구사항을 외쳐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4일에는 수도 테헤란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카라지에서 시위 도중 남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쉬라즈, 마스하다, 이스파한, 콤 등에서도 물가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6일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41%로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41%로 지지한다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비율이 같았습니다. 한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대체로 아베 총리의 세 번째 연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의원 405명 중 71.6%가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이달 15일께 공식 출마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장남이 러시아 측 인사들을 만난 것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인터넷 트위터에 자신의 장남이 상대편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러시아 관계자를 만났다며 이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치권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회동에 대해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타워 회동은 2016년 6월 9일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당시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본부장이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측 인사들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현재 로버트 밀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15개월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 당국이 지난 4일 발생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무인기 드론 암살 공격 혐의로 6명을 체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은 지난해 8월 군기지 공격에 가담해 체포된 적이 있고 다른 한 명은 2014년 반정부 시위 때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당국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릴 시점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과 개인, 무역회사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스포츠 장비를 반입하게 해달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요청이 미국의 반대로 거부됐다고 유엔 안보리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릴 시점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1년 내 비핵화 약속은 김정은 스스로 한 것이라며 미국의 우선순위는 남북대화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실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순진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5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김정은이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고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말할 시점이 언제일 것 같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런 순간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김정은에게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두는 법에 대한 고급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제대로 통과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거세게 비난하는 이들도 대통령이 문을 충분히 활짝 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북 간 교환된 친서와 관련해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스스로 한 비핵화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1년 내 비핵화 가능성은 김정은이 직접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약속을 했고 1년 이내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안점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년 이내에 비핵화를 끝낸다는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는 의문이 많이 나온다며 이는 김정은이 직접 밝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면 1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와 같은 전략적 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다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런 전략적 결정의 증거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에 노출됐든 안 됐든 정보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이후 북한의 미래상에 대한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시작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남북 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러시아은행 한 곳과 개인 한 명, 그리고 무역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3일 북한 관련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연관된 개인과 상당한 거래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은행과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촉진한 개인 한 명, 기관 두 곳이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을 끊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러시아 은행은 아그로 소유주 상업은행입니다. 재무부는 이 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모스크바 지부장인 한장수와 상당한 금융거래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장수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또한 아그로 소유주 은행은 2018년에도 계속 한장수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적어도 조선무역은행의 위장기업 세 곳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추가된 개인 한 명은 조선무역은행의 모스크바 주재 부지부장인 리종원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리종원은 최소 2016년 말까지 자신 명의의 러시아 은행 계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무부는 2016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2로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표하거나 지시를 받은 개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한장수와 리종원은 러시아로부터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추가로 단둥 중성무역과 조선은금회사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편 재무부는 아그로 소유주와 북한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북한 상업은행이 소유한 계좌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 아그로 소유주 은행은 현재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통일발전은행에 550만 달러 이상을 이체했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북한 위장기업의 계좌를 신설했으며 이 계좌에서 800만 달러 이상이 거래됐습니다. 또한 이 계좌는 조선통일발전은행을 대신해 300만 달러 상당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그로 소유주는 2018년 초 북한의 위장회사가 아그로 소유주 은행에 계좌 한 곳에 2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도 용인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서 또다시 제기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한 한국 현대그룹 회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3일 북한을 다녀온 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한으로는 저 금강산 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BOA에 개성공단 재개 요구와 관련해서도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커져가는 위협과 복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실태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3일 보도와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됐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한 만큼 모든 나라에 대한 이처럼 긴급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반대하는 대신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이를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이제 행동을 해야 할 때라며 스스로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에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말로는 제재 이행을 약속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3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유엔이 정한 대북 유류 수출 상한선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재를 이행하고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자는 미국의 요청을 막은 지 한 달 만에 이런 보도가 나와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볼 때까지 어떤 제재 완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말로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말로는 제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2일 러시아 내무부 등의 자료를 입수해 러시아가 제재 이후에도 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고 여전히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와 2397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를 전면 금지했고 2019년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단 한 명의 새로운 노동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 동료들은 러시아에서 3,500명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노동 허가가 이뤄진 데 대해 러시아가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며 이 3,500명에 대한 노동 허가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미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이전에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노동허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날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조치와 일치한다며 미국의 현행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율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방심하지 않고 현행 제재를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이런 절차를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한 곳과 개인 한 명, 그리고 무역 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스포츠 장비를 반입하게 해달라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의 요청에 미국이 반대로 거부됐다고 유엔 안보리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제재 예외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IOC의 대북 제재 예외 요청이 미국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은 미국이 북한의 스포츠 용품을 반입하려는 IOC의 시도를 막았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VOA의 요청에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영국 대표부의 매튜 무디 대변인은 3일 이메일 답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스포츠 장비 이전을 허용해달라며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예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미국이 그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는 IOC의 제재 예외 요청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스웨덴 대표부의 리사 라스카르디스 대변인은 제재 예외 거부와 관련한 회원국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IOC는 지난달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매우 한정된 숫자의 북한 선수들을 위한 장비 제공을 위해 대북 제재 위에 제재 예외를 요청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선수들이 배경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IOC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 외에 결정 여부에 대한 정보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었습니다. IOC는 대북 제재위가 미국의 반대로 제재 예외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한 VOE의 추가 논평 요청에 3일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미국이 IOC의 요청을 거부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북제재위원회가 비밀리에 심의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했다면서 안보리가 이 같은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원한다면 최대 압박 정책을 당장 늘려야 한다고 미 상원의원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조력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미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그리고 댄 설리반 의원은 2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런 최대 압박 정책에는 조속히 북한 정권과 조력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한국과의 합동 준비태세 훈련 재개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미국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복수의 미국 행정부들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멈추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불법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를 다수 채택했다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전 세계적 압박 캠페인으로 인해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공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5월 선의의 행동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입구도 폭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장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었으며 지난해 9월 3일 핵실험이 이뤄진 이후 더 이상 사용 불가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국방부가 한국과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군사훈련과 두 개의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을 무기한 유예하기로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독수리 훈련과 맥스썬더와 같은 다른 미한 군사훈련 역시 규모가 축소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버리고 최대 압박 정책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대 압박 정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전 세계적 압박을 크게 늘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의원들은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예로 들며 의회도 최대 압박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대북 제재 대상에 150사건이 추가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집권 16개월 만에 제재 대상이 156건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들은 그러나 이런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3일 이후 북한과 조력자에 대한 중요한 제재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북 유류 수출 상한선 초과와 불법 북한 노예 노동자 고용 등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 이행을 공개적으로 무시한다는 불편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북한에 가할 300개 이상의 대규모 제재가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와 재무부에 북한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기관과 기업을 포함한 제재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지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빠른 미래에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평화롭게 달성하려 한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늘려야 할 때는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3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등 네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든 의원실은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서한은 행정부가 이날 북한을 돕는 러시아 은행과 중국 회사를 포함한 추가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고 밝히기 전에 전달됐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결정은 서한이 요구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한국 청와대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열려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에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양측을 중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판문점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무산 위기에 처했던 미북 정상회담에 동력을 제공했듯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상태인 북한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4일 남북 정상회담 100일째를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가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6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묻는 질문에 두 정상이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지금 시기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최고위급이 직접 나서는 톱다운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그다음에 남북 최고위급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고 실무선에서 이행 과정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진척이 없는 거죠. 모든 채널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탑다운 방식의 이 최고 지도자 차원의 신뢰를 조성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죠.
조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판 자체를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도 한국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성사가 된 것이라며 지금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준영 한동대학교 교수도 현재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확실히 종전선언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서 뭐 두 정상이 회담을 하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전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합의가 돼야지 가는 거고.
김 교수는 미국을 설득해 먼저 종전선언을 하도록 하고 곧바로 북한이 신고서 제출과 일부 핵폐기 같은 비핵화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미국이 관건이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비판 때문에 종전선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남북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만나서 뭔가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지만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다시 만난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나 좀 그러네요.
문 센터장은 지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확고한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받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상회담에 목을 매일수록 북한은 그 정상회담 카드를 우리한테 역으로 사용할 수 있죠.
최 부원장은 한국 정부가 2차 남북정상회담 같은 전격적인 조치보다는 안보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3차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삼되 시점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일본 정부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또 적발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사례를 공개한 것이 올해만 벌써 9번째인데 이번에는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을 단 선박이 연루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3일 북한 유조선과 국적 불명 선박 간의 불법 환적 행위를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 넉 장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지난달 31일 자정 무렵 촬영한 사진에는 깜깜한 해상에서 조명을 밝힌 선박 두 대가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선박들 사이에 호수가 연결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포착된 유조선은 북한 합장강 해운 소속의 남산 8호. 합장강 해운과 남산 8호는 모두 선박 간 석유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돼 지난 2월 미 재무부에 의해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3월 이들을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다른 선박은 정확한 선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선박이 분리된 뒤 날이 밝은 다음 날 촬영된 사진에는 중국 국기로 추정되는 붉은 깃발이 개양된 게 확인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종합적인 판단 결과 두 선박이 당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물품 환적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활동이 포착된 장소는 중국 상하이에서 동남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으로 과거에도 선박 간 환적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관련 정보를 유엔 안보리와 중국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사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9번째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며 관련 자료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유엔이 규정한 연간 상한선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정제유가 북한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추정된 만큼 유엔의 회원국들의 추가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주장을 검토할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투명한 임금직불제 없이 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 모두 북한 정부가 임금을 대부분 갈취하는 현실은 노예 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북한 정부의 중개인 역할부터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재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 교수는 업체가 반드시 임금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걸 재계 최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uld make that one to me huge change and require all the workers in Kaesong to be paid directly.
한국 정부 관리들과 업체들은 북한 노동자가 사실상 임금의 70%를 가져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사실과 꽤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달러를 장마당 환율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정부 고시 환율로 환산해 지급하고 현물로도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북 소식통들과 한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장마당 환율은 1달러에 8,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장마당 가격이 아닌 자체적으로 책정한 공식 환율 130원 정도를 적용해 옛 배급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게 브라운 교수의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는 국제 근로 기준과 동떨어진 노예 제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Everybody in a slave society is paid rations, not money. If you paid them money, they could run away, right? So you never pay them money.
돈을 지급하면 노예가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배급으로 대체했던 옛 노예 제도를 북한 정부는 21세기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2016년 가동 중단 전에 주 6일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며 $75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더하면 5만 4천여 명의 노동자가 1인당 $150 정도를 받는다고 통일부 관리들과 업체 관계자들은 밝혀왔습니다. 여기서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사회문화시책비, 즉 세금 비율 30%를 제하면 적어도 북한 노동자는 $100, 북한 장마당 환율로 계산하면 80만 원을 가져가야 정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월급이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개성의 돈의 흐름이 활발해져 노동자 외에 많은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상업활동이 아주 활발해져 경제발전으로도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노동자의 임금도 떳떳하게 더 올려달라고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투명한 임금 직불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면 자신들의 방식만 고집할 수 없고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some negotiating, some hard-nosed negotiating about labor standards and say that look.
북한 정부가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멈추고 노동자들이 직불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으로서 한국 기업과 북한 모두에 이런 노동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회사가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정부에 지급하고 정부가 이를 거의 다 가져가면서 일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곳은 없다며 이는 갈취 행위이자 강제 노역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노동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고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초기에 서울에서 미 경제 전문가들과 한국 관리들의 회동을 주선했던 오공단 미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과거 공산권 국가들의 모범적인 경제특구 전례를 깨뜨렸던 곳이란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특활지구의 한 가지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나 이런 데서 한 장점은 투명성,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는 적어도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깬 게 개성이죠. 투명성이 없잖아요.
오 책임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정치적으로 공단에 개입하고 고용주와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는 개성공단이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 모두 정부가 임금을 갈취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보다는 실정이 좋은 곳에서 그나마 몇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기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고 저금을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나갔기 때문에 레이버 시장을 여는 것은 글로벌리제이션의 어떤 면으로는 일종의 부분이다. 다만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원리 원칙이 너무나 지독하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버들이 임금을 거의 다 받고 북한은 택스만 떼는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면은 그거는 북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한 달 가야 5불도 못 버는 사람이 러시아에 가면은 1000불을 벌거든요. 한 달에. 근데 그 1000불 중에 900불이 나라 수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성이. 개성은 다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초코파이 주고 뭐 커피도 주고 분위기도 깨끗하고 수세실 화장실도 있고 뭐 이게 좀 차이지. 레이버 마켓의 조건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오차김 연구원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명세서를 만들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상황이 다른 북한 내 노동자들의 환경보다 좋기 때문에 계속 이를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브라운 교수는 특히 그런 비교는 형편이 나은 노예와 그렇지 않은 노예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But see, I would compare it to a slave plantation. So they're different kind of slaves. They're slaves that work in the field.
과거 미국의 남북 전쟁 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밖에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해야 했고 집안이나 근처에서 일했던 노예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음식과 대우를 받았지만 모두 노예라는 굴레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북한 정권의 이런 끔찍한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계속 눈을 감고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면 아주 끔찍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살림살이 실태를 보여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과 유니세프가 최근 발표한 북한 민생 실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가구 53.7%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이 최근 북한 주민들의 농지 보유부터 냉장고, 전기밥솥, 휴대전화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민생 실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2017년 북한 다중지표 군집조사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엔의 민생 실태 조사로 북한에서의 조사는 1998년과 2000년 그리고 2009년에 이어 2017년에 네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조사는 조사 항목이 117개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는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북한 전역 8,500여 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마크 로코크 국장은 VOA에 북한 통계국의 협력을 받아 북한 전역에서 주민 영양 상태 등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53.7%의 가구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유엔은 개별 가구와 개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에 농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했는데 절반 이상이 농지가 있다고 대답한 겁니다. 농지 보유는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조사는 평양을 포함해 10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농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황해남도로 68.5%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64.8%를 기록한 함경남도와 황해북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평안남도, 그리고 함경북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 보유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평양으로 18.8%였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농지 보유에 대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 이래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에 근무하다 1990년대 한국으로 망명한 이민복 씨는 농지 보유라는 것이 떼기밭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53%라는 얘기는 개인 떼기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토밭이나 개인 떼기밭. 그 저희 때도 한 1,000평씩, 800평씩, 500평씩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개인 떼기밭을요.
떼기밭은 협동농장에서 가구별로 나눠준 작은 밭을 말합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배추나 무, 고추, 호박 등을 심어 먹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들은 농지 보유가 분조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부터 농과 밭을 분조별로 나눠주는 새로운 영농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농지 보유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김수진 씨입니다.
분조관리제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1,000평이나 3,000평의 땅을 대여해 준 거죠. 국가에서. 분조과정이 그런 게 아닙니까? 범에 그 3,000평을 줘가지고 논의가 농사해서 60%는 바치고 그 논의가 마음대로 서툴해서 먹어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1,000평, 3,000평 이 한도 내에서 많이 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그 북한 주민 양강도나 김정숙군 여기서 직접 통화했었거든요. 그때.
북한에서 가족 분조제, 포전 담당제, 6.28 방침 등으로 불리우는 이 분조제의 핵심은 농민들에게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협동농장에서 10톤의 쌀을 생산하면 국가의 토지 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 대금조로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평균주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했습니다. 따라서 농민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든 적당히 하든 소득이 비슷해 근로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몇만 원을 받아도 장마당에서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조제에서는 15톤을 생산할 경우 국가에 10톤을 납부하고 나머지 5톤은 분조원들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분조에서 생산한 알곡 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노력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지난 20년간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작동하면서 주민들 사이의 빈부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의 이번 조사 결과 평양의 경우 응답자의 89.7%가 휴대전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함경북도는 51.2%에 불과했습니다. 또 냉장고는 평양가구 59.3%가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황해남도의 경우 19%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탈북자 김수진 씨입니다.
빈부격차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평양시가 아마 제 1순위가 아닐까요? 그 어쩌겠으면 평양시에는 몸가기 운동하는 사람과 몸을 더 불어났으면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극차가 생기는 것처럼 농촌에도 역시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뭐 쌀 10톤 가지고 있는 사람과 뭐 쌀 뭐 1톤 이거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뭐 그냥 몇 달 납니까? 그 규모 차이가 작지만 빈부의 차이는 어느 도시나 다 존재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밖에도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디지털화도 저조해 컴퓨터를 갖고 있는 가구는 18.7%에 불과했습니다. 집에서도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한 가정은 전체적으로 1.4%에 불과했고 평양도 5.2%에 불과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50개 주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도 여기가 해발 한 5천 피트 위에 있는 4천. 800대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구름 많고 평안북도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는 32도. 신의주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29도. 강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고 개성과 신계 지역에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와 개성 아침에는 최저기온이 26도, 낮 최고는 32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은 3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많고 비 내리는 지역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1도, 낮 최고 28도. 풍산 아침에는 16도, 낮 최고 24도. 장전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29도. 청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5도. 삼전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는 2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겠고 서해상은 구름 낀 날씨에 오전 한때 비 예보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일겠습니다. 8월 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또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들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몇몇 장관들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는 문안도 담았습니다. ARF는 아시아 지역의 정치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1994년 결성됐으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이란에서 물가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이란 당국의 공권력 사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우리는 비무장 시민에 대한 이란 정권의 공권력 사용에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 정권의 부정부패와 억압에 대한 이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한다며 이란 당국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란 현지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임박하면서 각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입수된 비디오에 따르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수십 명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다른 시위대는 이란인이여 요구사항을 외쳐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4일에는 테헤란으로 서쪽 50km 떨어진 카라지에서 시위 도중 남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라즈, 마스하다, 이스파한, 콤 등에서도 물가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6일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4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41%로 지지한다는 사람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똑같았습니다. 한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대체로 아베 총리의 세 번째 연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의원 405명 중 71.6%가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이달 15일께 공식 출마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장남이 러시아 측 인사들을 만난 것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인터넷 트위터에 자신의 장남이 상대편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러시아 관계자를 만났다며 이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정치권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회동에 대해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타워 회동은 2016년 6월 9일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당시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본부장이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측 인사를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로버트 밀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15개월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 당국이 지난 4일 발생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무인기 드론 암살 공격 혐의로 6명을 체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